예, 고린도전서 강의 셋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째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둘째 시간에는 바울이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의 그 서두에 해당하는 인사 부분에 이걸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1절부터 이제 8절까지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오늘은 9절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있는 31절까지 가능한 한다 맞춰서 1장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인사말을 다 끝낸 이후에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말을 합니다. 앞부분에 이제 인사를 단한 이후에 왜 갑자기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의 그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성품 중에서 왜 갑자기 바울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는가? 왜 그런 것 같아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먼저 지금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건 제가 여기 노트에 적어드린 것처럼 영어로 가서 보시면 faith, 믿음이 full, 가득 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서, 행하시는 모든 것에서 믿음이 가득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 믿음직스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말로는 옛날에 이제 찬송가 이런 거 번역하고 올때 믿부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 faithful 하다고 하는 그런 그 단어를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속성 중에 기본 속성이 이 신실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함은 여기 제가 이제 정의를 내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과 또 자신이 이렇게 창조한 창조 세계에 보이는 하나님의 어떤 그 충성심을 이제 신실하다. 성경이 이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거기에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신명기 가서 보시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언의 말씀을 주신 것이 이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런즉 너는 주내 하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알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데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여 그들을 멸하시나니 그분께서는 자신을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 앞에서 보복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고 하는 건 성도들에게도 신실하고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대단히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고 정죄하겠다 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충만하게 지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에게 내가 신실하겠다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복을 믿음이 충만하게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킨다. 사실 천대라고 하는 건 이런 경우는 거의 영원 무궁하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정죄한다.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심. 읽진 않겠지만 여러분이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이 이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이제 포로가 되고 나중에 남왕국 이스라엘은 바빌론에 이제 포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리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굴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이교도 그 민족, 흉악한 민족이라고 불리는 이 바빌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말 그대로 이제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먹을 거 없게 되고 그러니까 부모가 아이를 잡아먹는 그런 일이 생겨요. 정말 아이들 져달라고 보채는데 젖을 주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이러한 그 뭐라 그럴까 심각한 그런 상황을 이제 보면서도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애가 말 그대로 애통의 노래거든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매일같이 새롭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남아 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인지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근한 2500년 동안 떠돌아다니게 그렇게 내버려 두셨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세에 내가 그들을 다시 모으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따라 1948년 5월 14일에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자신의 백성을 다시 모아 드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에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자신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창조세계 곳곳에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자연계에서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심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해가 바뀌어도 매번 봄, 여름, 가을, 겨울 생기지 않아요? 밤과 낮이 생기고 해가 뜨거워지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다. 이제 나중에 미국에 가시면 미국에 이제 여러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 국립공원 중에 하나가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그런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옐로우스톤, 노란 돌이라고 하는 그런 공원인데 그 옐로우스톤 공원에 가면 다른 공원하고 달리 가이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이저는 이 간헐천이라고 해서 이땅 밑에가 이제 그 화산이 이렇게 생기던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에 지하수가 뜨겁게 됐다가 시간이 되면 분출이 돼서 올라오는 거예요. 분출이 돼서. 근데 거기 가면은 재미있게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오래된 신실한 간헐천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간헐천이 뭐 계속 올라오는 게 아니라 어떤 건 2시간에 한 번, 어떤 건 3시간에 한번 이렇게 올라오니까 옐로우스톤 공원에 갔다가 그걸 한번 이제 구경 확 올라오면은 수증기와 함께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게 장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려고 그러면 거기에 계속 2시간, 3시간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딴거 이렇게 보다가 이제 거기 가야 되는데 이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이 가이저는 딱 거기 가서 보면 얼마 한 65분 만에 한 번씩 분출을 딱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65분 안에 거기만 딱 들어오면 조금 아까 분출이 됐다, 놓쳤다. 그러면 65분 있다 딱 거기 오면 그럼 분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그런 간헐천이 있어요. 그런 게 페이스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이제 용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은 신명기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친구들에게도 신실함을 보이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자신이 친구라고 친히 불렀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이 충만하게 믿음직스럽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원수들에게 저주하시는 그런 대목이 이제 성경에 여러 차례 기록돼 있습니다. 그중에 열왕기를 가서 보시면 열왕기상 맨 끝에 이런데 가서 보시면 아합과 그 다음에 이세벨에게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는데 어떻게 돼요? 개들이 와서 피를 핥아먹겠다. 그렇게 저주를 내리거든요. 근데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아합이 죽고 나니까 어떻게 개들이 와서 그 수레가 이제 아합이 싸움에서 이제 다쳐가지고 수레에 실려 왔어요. 수레를 씻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지 않습니까? 개들이 와서 그 피를 핥아먹고 이세벨이 이제 죽을 때 위에서 내던졌거든요. 그렇게 돼서 개들이 와서 정말 피를 핥아먹고 온몸을 다 먹어서 두개골 하나뿐이 남지 않았다는 그와 같은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걸 이루신다는 게 이게 신실하십니다. 또 시험의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대로 자신의 자녀들이 그와 같은 그 고난의 때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또 자녀들을 징계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을 보여주시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의 죄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43편에 가서 보시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실 때, 또 자신의 백성을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실 때에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제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그 원수들에게서 지켜주신 그런 사례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의 그 사례를 가서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아시리아 사람들이 침략을 해서 히스기야를 농락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런 대목이 열왕기 하에 나와 있거든요. 가서 한번 살펴보시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원받았어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럼 구원을 잃어버린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날이 갈수록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믿지 않죠. 한번 구원은 우리가 영원한 구원이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저희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존재면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구원 잃어버렸다가 다시 또 받았다고 잃어버렸다. 이게 반복이 될 텐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똑같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을 주시면 그러면 그 구원이 영원 무궁토록 유지되게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구원의 안전보장도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성경이 보장을 해준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가서 보시면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면서 아들과 교제를 한다라고 할때 영어로 가서 보시면 fellowship 이렇게 돼 있어요. fellowship. 그러니까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fellowship, 그 교제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아, 예수님하고 교제 그러니까 뭘 사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원래 그 뜻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누리는 그런 영광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예수님하고 물론 사귈 수도 있죠. 근데 그 사귄다는 의미가 이게 남자와 여자가 무슨 교제한다든가 이게 친구끼리 사귄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그 펠로우십이라고 하는 거 얘기할 때는 그분이 누리는 모든 것에 나도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표현을 따르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공동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상속자가 되셔서 이 우주 공간의 모든 것들을 이제 다스리게 될때 저와 여러분이 그분과 교제한다고 하는 거는 그와 같은 그 상속 재산, 상속물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교제.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교제는 거의 대부분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드디어 이제 10절부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질타하는 이와 같은 이제 말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10절.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여기 나오는 이름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예수라고 하는 걸 말로 하는 거 그게 이름이 아니다. 예수님의 전 인격을 두고 내가 너희에게 간청을 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집안에 속한 자들을 통해 너희에 관한 일, 곧 너희 가운데 다툼이 있음을 내가 밝히 알게 되었노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라고 하면 같은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라고 하니까 제일 쉬운 걸로는 교리가 일단 같아야 된다는 게 우리 사랑침례교회 여기 들어오면 우리 사이트에 가면은 12개인가 교리 진술문이 있으면 우리는 뭘 믿는다. 간단하게.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그 12개에선 같아야 돼요. 그게 다르면 그러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같아야 된다. 그 12개 안에 그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12개 그 기본적인 틀, 성경에 대한 거, 하나님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거, 그렇죠? 위로자 성령님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지옥에 대한 거,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재림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런 그 내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같은 것을 말해야 된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여기 특별히 같은 거 이야기할 때이 같은 것은 12절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가만 보면 파당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수 있어요. 12절 가서 보니까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너희가 각각 이르기를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께 속하였다 하는도다. 벌써 여기 파당이 네 개가 나오잖아.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그 다음에 게바, 베드로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파. 이렇게 이제 네 파가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야? 분열이 돼 있으니까 같은 거 얘기할 수가 없죠. 파가 네 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지금 바울이 너희가 같은 것을 말해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이름을 두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같은 것을 말해야 된다. 생각과 판단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을 해라. 이 교회라고 하는 데가 참 지난 2000년 동안의 그 역사를 가서 보시면 정말 교회, 특히 지역교회 안에는 많은 분란이 있어 왔어요. 그러니까 한 교회가 분란이 한 번도 없이 그냥 꾸준하게 해서 뭐 2000년을 내려온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느 교회를 가보나 다 분란이 있고 분열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을 가지고 완전히 함께 결합해야 된다. 이런 것이 없으면 그러면 반드시 분열이 있다는 거죠. 분열이 있다. 이제 우리가 영혼의 자유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과거에 이제 가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제 분열이 된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목사를 목사로 부를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이제 생기고 목사는 그냥 형제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된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 아니에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 침례교회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이제 정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의 그 믿음과 약속을 이제 그 세워놨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다고 그렇게 못을 박고 그 전제하에서 지금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전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다른 데다 형제교회 이렇게 하고 그러기 때문에 목사는 있을 수 없다 주장을 하면 그런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분열이.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교회 가셔서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셔라.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가 있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우리가 갖기로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고 믿음과 약속을 그렇게 우린 정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로 다 분쟁을 만들지 마시오.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또 들어와서 자꾸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뭐라 그래? 우리는 그거 통과하는 걸 믿지 않기로 성경에 없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정했기 때문에 혼자 믿으시든가 그게 자꾸 힘들어서 입으로 자꾸 내야 될것 같으면 그러면 환란 통과를 주장하는 그런 교회에 가셔서 그분들하고 마음껏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여기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일을 하면 문제가 됩니다. 우린 킹제임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이 교회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킹제임 성경이나 개역 성경이나 다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들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하듯이 그분들도 여기 남아있는 이 사람들의 영혼의 자유를 존중해 주는 게 그게 신사도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기 분열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분열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실은 분열을 주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12장 51절.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직접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내가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열이니라.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 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하며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와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이거를 잘못 또 적용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복음을 알지 못하는 어떤 가정에 복음이 들어오면 그러면 같은 가족 사이에도 분쟁이 생겨서 분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 이건 좋은 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분열 때문에 핍박받는 그런 일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을 그와 같은 의미의 분열이다.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을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렇게 이거 적용을 하면 그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분열, 이 디비전이라고 하는 그런 영어 단어가 쓰였는데 이런 걸 잘 보시면서 교회의 어떤 형제들이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키는데 그 형제들이 다수가 되는 날에는 그때는 분열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형제들이 소수면 그 형제들 좀 나가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서 나가게 하면 좋은데 야금야금 이렇게 하고 이 사람들이 다수가 되면 그때 우리가 떠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의 역사가 그렇게 유지가 되어 온 거예요. 순교율이 어떻게 유지가 됐냐? 분열을 통해서 유지가 된 거예요. 처음엔 다 깨끗이 하자, 근본적으로 잘하자 이라고 뭐 하는 교단이 세워집니다. 그 잘하다가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러면 인본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교단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악한 일들 하는 사람이 다수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고? 뭐 있을 수 없어요. 어떻게 돼?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분열이 생겨요. 그런 의미의 분열은 여기 누가복음 12장에 그런 분열이다. 그래서 나가서 또 다른 걸 만듭니다. 예를 들어 미국 같으면 프린스턴 신학교가 세워진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들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프린스턴 신학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00년쯤 전에 미국에서 공부 제일 잘하고 가장 우수하고 그런 인재들을 목사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만든 신학교가 프린스턴 신학교예요. 근데 프린스턴 신학교가 시간이 지나는 가운데 20세기 들어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인본적인 그런 신학교로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되니까 거기 남아있던 사람들이 만든 게 필라델피아에 있는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우리가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겠다고 떠나왔어요. 근데 그 웨스트민스터도 시간이 또 지나니까 어떻게 돼? 몇십 년 또 지나니까 또 부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갈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예를 들어 우리 친매교 쪽으로 이야기하면 밥존스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원래 그 밥존스라고 하는 분은 이 펀더멘탈, 근본적인 감리교인이었어요. 지금부터 100년 전에 감리교인은 장로교인이나 침례교인이나 근본적인 사람들은 침례와 세례 외에는 다른 게 없었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었고 킹잼성경 믿었고. 근데 지금부터 한 7, 80년 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니까 밥존스라고 한 사람이 그거를 떨쳐버리고 나와서 그래서 밥존스라고 하는 대학을 만든 거예요. 밥존스 대학. 그래서 그 밥존스 대학이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근본주의 그러한 신학교가 이제 된 겁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들도 많이 나왔고 공부도 굉장히 잘 가르쳤기 때문에 크리스천 대학교들 중에서는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을 받는 그런 좋은 학교가 됐어요. 근데 아버지 밥존스가 죽고 그 다음에 아들이 하다가 이제 넘어와서 이제 손자 밥존스가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다 보니까 타락을 해서 이제 킹잼 성경도 믿지 않고 여러 가지로 배도하게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또 하나님이 밥존스에서 다닌 이 홀튼이라고 하는 그 부부를 펜사콜라로 보냈어요. 그 펜사콜라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학교를 개척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은 밥존스보다 더 큰 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킹잼 성경을 사랑하고 킹잼 성경의 그 유일함을 외치는 그와 같은 아주 근본적인 독립 침례교회 신학교, 제일 큰 그런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근데 누구나 또 다 예상을 해요. 이제 펜사콜라도 10년, 20년 지나면 그러면 이제 또 맛이 갈 거다. 그거는 거기 있는 사람들도 예측하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예측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제 그 아들 딸이 없어요. 거기 거의 나이가 85세 이렇게 돼서 그 창립한 사람인데 죽을 때가 되고 그러면 누가 다른 사람이 와서 하게 되면 거의 시간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럼 또 거기서 나온 어떤 사람들이 또 할 겁니다. 이러한 스타일의 그러한 분열은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그런 분열이다.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대부분의 경우 일어나는 그런 분열은 이제 사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제 생기는데 쉽게 얘기하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교회가 인정을 안 해줘서 생기는 그런 분열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교회 왜 파당이 생기고 교회가 왜 갈라지냐. 특히 미국 교회 같은데 미국에는 한인교회 이런 데 가서 보시면 1년 2년에 한 번씩 목사가 바뀌고 목사를 내쫓아요. 거기 가서 보면 한국 분들이 과거에 여기 한국에서 뭐 잘하든 그런 거 잘 나가다가 거기 가면 장사하거든요. 뭐 장사하고는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가야만 알아주는 거예요. 교회 가서 장로다 뭐다 해야만 장로님이 이렇게 알아주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서 자꾸 교회에 파당을 짓고 문제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그런 일이 우리 독립교회 안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또 빌어서 이제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는 머리를 꼿꼿이 세우고 내가 뭐할수 있다고 이런 사람은 절대 교회가 세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성도들도 매우 싫어하고 저도 극히 싫어하는 그런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내가 뭘 잘한다고 자꾸 입을 벌리고 다니면서 자꾸 이야기하면 그러면 한 번도 이 앞에 나와서 뭐할수 있는 그런 기회는 아마 생기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마 될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정책이에요. 정책. 열심히 뒤에서 섬기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아, 정말 저 형제 자매가 참 좋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포지션을 차지하는 거지. 자기 입으로 내가 과거에 뭘 했다, 뭐 했다, 이러고선 자꾸 왜 나를 안 시키냐. 그럼 우리 교회에서는 영원히 시키는 일이 없게 돼요. 왜 그러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꼭 파당을 짓게 그렇게 마련이다. 그래서 그런 일은 우리가 허락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 이제 가서 보시면 우리가 지혜를 잘 사용해서 언제는 분리해야 될 때인가, 언제는 분리하지 않고 거기에 가만히 남아서 이거를 지켜야 될 때인가, 이런 것들을 잘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또 분리해야 되는 경우에 지혜롭게 남들에게도 상처를 덜 주고 나 자신도 상처를 덜 받는 그런 방향으로 분리해야 될때 분리해야 됩니다. 제가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이 목사가 타락을 하잖아요. 그럼 도망가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가 타락을 하면 빨리 도망을 가야지. 이 교회라고 하는 게왜잘안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서 보시면 목사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간음을 벌이고 뭐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꼭 반반이 돼요. 투표를 하면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목사가 분명히 그만둬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한 30, 40%, 나머지 60, 70%는 그래도 사람인데 어떻게 봐줘야 되는 게 아니야. 이런 사람이 60, 70%가. 그러니까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 되는 거다. 목사가 그런 심각한 그런 죄를 저가 지면 그러면 도망가셔서 다른 데 가셔서 교회를 하셔야 된다. 그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자, 11절 가서 보니까 다툼이 있었다. 다툼. 심각한 다툼이. 이 다툼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데 가서 보시면, 사도행전 14장 가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언쟁이 오고 가고 다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그리스도인 둘을 들라고 얘기하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성경 가서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만큼 그렇게 훌륭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이에도 언쟁이 있고 갈등이 있어서 그 문제를 풀지 못했어요. 글쎄 모르겠어요. 평생토록 풀지 못했는지. 근데 성경 가서 보면 15장 이후에는 바나바 얘기는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바울 얘기만 끝까지 이제 가는 걸로 봐서는 풀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럴 정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그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여기 지금 고린도 교회 이런 다툼은 정상적인 다툼이 아니라는 거죠. 12절에 가서 보니까 아볼로파. 아볼로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서 이 철학과 웅변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에요. 말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아, 이런 사람이 바울이 이제 사역을 끝내고 간 다음에 고린도에 가서 말씀을 막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말 그대로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말을 워낙 잘하니까 아마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렇게 말에 능통했던 그러한 아볼로라고 한 사람이 있고 게바파가 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사역자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방식대로 어떤 유대인들의 전통과 이런 것들을 우리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누가 그랬겠어요? 유대인들이. 고린도 교회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개바파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그래도 유대교회가 어떤 형식과 전통과 이런 것들 그냥 무시할 수는 없다. 이런 거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누가 나오느냐? 그리스도파. 그리스도파면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면 파당을 지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스도파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걸 가서 보면 바울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에 조금 교만하면 목사 얘기를 안 들어요. 나는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요. 이 사역자들, 특히 부사역자 하겠다는 이런 사람들 참 조심해야 돼요. 와서 어떤 걸 섬기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성도들을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착각을 해도, 엄청 착각을 해요. 그래서 어느 목사가, 제가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어떤 분에게 이제 한번 물어봤어요. 장로교에서 오래 목회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사에게 둘 때 어떻게 인터뷰를 해야 됩니까? 그럼 여기 와서 묻는데, 앞으로 와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런다. 그럼 낙제. 예, 제가 열심히 목사님을 돕겠습니다. 그러면 합격.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도 30년 이상이가 하면서 그 경험이, 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꼭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예,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목사 패스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참 어느 면에서 맞는 말인데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특히 독립침례교회에서 사역을 하겠다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 가지면 그럼 사역에 성공하기가 대단히 힘듭니다. 제가 성경을 왜 읽느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물어봐요. 여러분과 제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왜 읽냐? 사울의 핍박을 이겨야 다윗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이기지 않고 나는 직접 하나님하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한 사례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습니다. 예. 그렇다 그래서 뭐 목사가 부목사나 아니면 전도자 뭐 막 죽여라 이런 얘기하는 건 전혀 아닌데 갈등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인간적인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럴 때 상식적으로 봤을 때 합당한 그러한 이러한 그 행사를 이제 해야 되지. 전혀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 교회에 문제가 이제 생긴다는 거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주장하는 건 결국은 나는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 자, 그 13절에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나뉘셨느냐. 영어로 갔으면 divide란 단어 똑같아요. 예수님이 분열됐느냐, 쪼개졌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너희를 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지,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누가 그런 적이 있냐. 십자가에 못 박힌 바울을 믿는다, 그럼 말이 되느냐. 혹은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느냐. 자, 침례 받을, 바울도 침례를 몇 사람 주긴 줬어요. 근데 가서 바울이 내가 나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립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 아니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이름은 하나님이라는 전 인격체를 두고 하는 거다. 그래서 침례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전 인격을 두고, 예, 그리고 우리가 침례를 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침례는 우리가 이제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침례를 드렸지만 자꾸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게 물속에 왜 들어가야 되는가, 그걸 자꾸 혼동을 하거든요. 침례는 예수님하고 내가 동일시 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예수님하고 나하고 동일시 됐다. 어떻게 동일시 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것과 동일하게 나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고, 무덤에 묻혔을 때 나도 같이 묻히고, 예수님 다시 일어나셨을 때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하는 거를, 그렇게 동일시된 그런 존재다, 이거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들과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데몬스트레이션, 증명을 해서 보이는 이와 같은 절차가 침례예요. 그러니까 물을 뿌리는 거 이런 걸로는 죽었다가 묻혔다가 다시 일어나는 게 물 뿌리는 걸로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물 뿌리는 거는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는 영세라고 해서 조그만 아이에게 물을 뿌리고는 그리고 뭐라 그래요? 하늘나라에 이 아이의 이름이 오늘 기록됐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그건 참담한 것 같은 말이거든요. 신성모독의 말에 어떻게 물 뿌려갖고 사람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돼서 이런 거 할래니까 또 죽을 때그 사람들은 종부성사라고 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 종부성사. 그러니까 죽을 때, 그 옛날엔 노자성사라고 했어요. 노자성사. 노잣돈을 가지고 와야 된다. 그런 의미예요. 노자성사. 그래서 그거 받으려면 신부한테 가서 그거 받으면, 그러면 맨 마지막에 세례를 받는다고요. 또 그때.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어떻게 물에 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뿌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개발해서, 그래서 한 1000년 이상 이와 같은 일들을 이제 진행하다가, 가톨릭교에서 나온 프로테스탄트들도 역시 가톨릭교와 똑같이 물을 뿌리는 그와 같은 이제 악행을 이제 행하는 거죠. 성경에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규례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하나는 주의 만찬, 하나는 침례. 그래서 침례는 예수님과 동일시 되는 거. 주의 만찬은 예수님이 이 죽으실 때 흘리신 그 피와 그다음에 그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누룩이 들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지 않은 포도즙을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규례를 우리가 예수님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행하고 있는 거죠. 14절, 1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침례를 주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것은 아무도 내가 내 이름으로 침례를 주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내가 침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라고 하는 그 교회가 상당히 큰 교회인데 지금 여기 바울이 이름을 언급한 사람이 그리스보, 가이오, 그다음에 스데바나의 집안 몇 사람. 그러면 뭐 성도들이 뭐 2, 300명 정도 됐다 그러면 바울이 침례 준 사람 그거에 뭐 1%, 2%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7절. 그리스도께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보내셨거니와 이 일을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내가 고린도에 간 가장 큰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서 너희를 구원하는 거다. 구원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지, 물속에 잠그는 이런 침례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를 안준거 아니다. 침례가 나쁘다거나, 침례가 불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지만, 내가 해야 될, 나의 가장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복음을 선포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그와 같은 일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얘기하면서 17절 맨 끝에, 복음을 선포하라고 나를 보내셨거니와 보내셨는데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복음을 선포할 때 말의 현란함을 가지고 와서 복음을 선포한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미사력으로 써가면서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 그냥 고상하게 뭐가 넘치는 듯한 이런 걸 가지고 말을 빼어나게 하는 그런 걸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설교자를 이렇게 판단해서 이렇게 잘 들을 때뭘 셰익스피어를 인용하고 뭐 과거에 뭘 읽은 걸 인용하고 뭐 여러 사람 철학자의 말을 인용해 가면서 무언가를 그냥 뭔가 멋있게 치장을 해 갖고 수필을 쓰듯이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 설교가 나오면 그럼 빨리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는 거야. 이와 같이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 그 사람이 십자가 얘기를 많이 얘기하고 예수님의 피를 많이 얘기해도 그거 자체가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이 사도행전 17장, 그다음 18장 가서 보시면 17장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거기는 철학자들하고 바울이 변론을 벌여요. 그 철학자들하고 변론을 하려니까 말의 지혜를 다 동원을 해갖고 그렇죠. 철학을 이용해서 논리를 펴서 웅장하게 그들이 사용하는 수사학의 그 기법을 사용해갖고 이 사람들하고 대응해서 맞붙지 않으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철학자들하고.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아테네에서는 복음의 결실이 맺혀지질 않는 거예요. 말에 지혜를 가지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맺혀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이후에 도망한 데가 어디야? 지금 고린도예요. 그 이후에 도망한 도시가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그거를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을 정말 단순하게 명료하게 이렇게 전달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뭔가 말을 이렇게 좀 결란하게 해서 사람을 그 말의 노예가 되게 하는 그런 기법을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는 사람 구원할 수 없구나. 그걸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의 지혜라고 하는 건 철학이에요. 철학, 또 미사여구예요. 또 어느 면에서 심리학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가서 보시면 아테네에 두 종류의 철학 학파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로스 학파라고 하는 그와 같은 두 종류의 학파 철학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 철학이라는 게 뭐야? 심리학인 거거든요. 심리적인 거. 말의 묘미와 이런 언어적인 유희를 사용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하면서 논리로도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그게 철학인데, 그런 철학으로는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철학으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 철학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복음 선포는 심리적인 영역에 속한 게 아니라 영적인 영역에 속한 거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말을 아름답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을 단순하고 명료하게 해서 앉아있는 사람이 정확하게 그 복음을 깨닫게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지.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가서 복음서 읽어보세요.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씀 하지 않으세요? 그렇죠? 철학을 하고, 대학교에서 무슨 논리학 박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알아듣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서 들어보면, 심지어 어린아이라도 정신을 조금 차리고 들으면 다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명백하고도 쉬운 그러한 말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그 설교자들이 이런 거를 잘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말을 뭐 하고, 뭐 셰익스피어를 인용하고, 뭐 단테를 인용하고, 이렇게 해야만 뭐가 될 줄로 알고, 지금 가장 많이 인용하는 사람이 누구? C.S. 루이스. 뭐 조금 전뭐 하다 그러면 C.S. 루이스. 아, 그러면 저 사람 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 편지니 뭐 이런 거 지금 인용하면, 아, 목사가 뭘좀 공부를 했나 보다. 이렇게 봐주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그거 인용한다고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말이 어눌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내가 말에는 약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수사학의 기법을 사용해서 철학을 동원해서 뭘까 하는데 나는 그런 거안 한다는 거, 어떻게 평범하게 단순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을 한다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울이 얼마나 말을 잘했는가 아시려면 사도행전 17장에 가서 아테네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심판까지 이르는 그 설교한 걸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말이 파워풀한가. 그러니까 바울도 충분히 그런 말을 할수 있었어요.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로마 제국의 이 다소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교육 도시에 태어나서 그런 거 하는 일을 매일같이 하는 애기와 같은 풍토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울도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수사학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그런 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을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복음만 선포했다 얘기하니까, 아, 구원받는 것만 얘기했나 보다. 성경 가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회가 성공을 하려면, 다시 말씀드리면, 설교를 잘하고 구원을 잘 선포한다고 목회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에, 뭐, 저도 이제 배워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어떻게 목회를 했는가 한번 가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한 내용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다음에 갔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에서는 자그마치 2년 정도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거든요. 자, 바울이 말을 잘 전달해서 훌륭한 그런 사도가 된게 아니에요.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19절,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그 장로들을 다 불렀습니다. 목사들을 다 불렀어요. 그들이 그에게 오매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아시아, 아시아는 소아시아, 특히 에베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모든 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너희와 함께 지냈는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온전히 겸손한 마음과 많은 눈물과 또 숨어서 기다리는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내게 닥친 시험들과 더불어 주님을 섬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하는 거, 설교를 잘하는 거, 그거 이외에 뭐가 또 이 겸손한 마음, 또 많은 눈물, 그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시험들, 시험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 와서 시험, 이런 모든 것들과 더불어 내가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에게 이걸 가서 이야기하면 저는 몽땅이다, 거의 해당이 없는 그런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바울에 그 비하면은 겸손한 마음, 많은 눈물, 많은 시험들을 받으면서 주님을 섬기는 거, 이게 사실 많이 거의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땐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또 그 얘기를 하면서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뭘 선포했냐?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회개, 그다음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와 같이 앞에 있는 그 세 가지로 주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향해 돌이켜야 된다는 믿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5절 가서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 가운데서 하나님의 왕국을 또 선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앞에 나와 있는 건 인품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가 설교해야 된 메시지를 지금 이야기하는데, 그 메시지에는 회개도 있고 믿음도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것도 있고 재림도 있고, 그렇죠? 그 외에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생활에 대한 것도 있고 결혼에 대한 것도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26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날 너희를 데려다가 증언하게 하거니와 내가 모든 사람의 피로부터 깨끗하니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라도 가르쳐주지 않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면 지금 다 얘기해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십자가만 전했구나, 이렇게 편협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이해하시겠죠? 십자가 물론 전했습니다. 맞습니다. 전했어요. 근데 그것만 전한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올바른 그러한 그 인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계획을 거침없이 단순하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선포하게 될 때, 이런 모든 박자가 맞을 때 그때 하나님의 교회에 부흥이 있을 수 있는 거다. 바울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죠. 성경 가서 보시면 simplicity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simplicity, 그 뭐야, 단순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1장 12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을 했다. 너무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함으로 했다. 바울이 또 걱정한 그런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건 단순함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 왜곡을 하고 그 안에 사람의 말을 집어넣고 철학을 집어넣어서 성경을 왜곡하게 되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효가 된다. 성경이 그렇게 바울이 아주 아테네에서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단순하게 명쾌하게 분명하게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거지. 이거를 말의 현란함과 미사여구와 여러 가지 철학과 논리와 이런 걸 가지고 전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으로 풀면 예수님의 복음이 무효가 된다. 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무효가 되는 그런 통로가 하나가 있다고 우리에게 또 이야기해 줍니다.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이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통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철학이나 말을 사용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무효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무효가 된 그런 통로는 마가복음 7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장 13절. 거기 가서 보니까 너희가 너희의 전통, 곧 너희가 전해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교단이나 아니면 교주가 되는 목사나 뭐 어떤 교파의 어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위로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교황이 오는데 교황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8월 14일 날 옵니다. 8월 14일 날 와서 대전에 8월 15일 날 가서 엄청나게 큰 집회를 해요. 그 집회를 왜 8월 15일 날, 교황이 왜 8월 15일 날 왔냐? 8월 15일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마리아가 승천한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승천보다 더 중요한 날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몽소 승천이래요, 그날이. 마리아가 승천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걸 기념하는 바로 그날에 지금 와서 교황이 미사를 이제 집전하는 거예요. 그 뭐예요? 예, 지금부터 한 150년 전쯤에 어느 교황이 마리아가 승천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교회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화가들이 예, 마리아가 승천한 그 그림을 그려 놓은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재림할 때가 이제 돼가는 거거든요. 예, 이러한 일들이 교회의 어떤 전통 이런 것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기면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효.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효가 되는 길은 철학과 말을 사용해서 무언가 뻔지르르하게 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뇌시키려고 하는 거. 이거 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무효가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건 사람이나 사람이 만든 전통을 말씀 위에 두면 그 하나님 말씀이 무효가 된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원래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안 돼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